오늘은 원래 양정 파워 교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간세대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간세대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조금은 이렇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정 파워 교회 친구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어갈 터입니다. 저는 양정 파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중고등학교 시절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많이 바쁘고 조금은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내셨을 터이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친구들은 현대인으로서 조금 더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적성을 정하여서 제빵 혹은 제과를 제빵을 배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운동 재량을 넓히기 위해서 복싱이나 여러 가지의 운동 경력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현재 자신에게 만족되지 않는 공부, 만족되지 않는 학업에 대한 열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아실 터이지만 현재 자신들이 미래의 자신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고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중에 먼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무엇을 더 노력해서 본인의 그 장기를 살릴 수 있을지를 연습하고 연마하는 시간을 우리 아이들은 가지고는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친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침 7시면 기상하여서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로 향하면 밤 10시나 되어서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의 공부가 부족하였는지 학원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습과 복습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12시가 넘는 시간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위해서 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교육시키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황금 같은 주일날 신앙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신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저의 몫입니다. 이런 제가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면 매일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어야 한다. 야, 너희들 예수 진짜 잘 따라가며 예수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라고 매일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저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참 많은 공허함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제 아내가 저의 얼굴을 보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저의 그 공허함 때문에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별일 없었어 라며 웃어 넘기고는 합니다. 별일 없었어 라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그 욕망과 탐욕을 잘 채우면 잘 채울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하고 그에게만 나아가서 더 멋진 것을 더 멋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는 이 세상 법칙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탐욕과 욕망의 법칙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은혜와 자비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것 같습니까? 조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사람을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우리 양정파워교회 친구들에게, 야, 너희 신앙 똑바로 가져야 돼. 너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너희 예수님 바르게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저의 모습이 조금은 싫어서 집에 갔을 때 그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공허함은 아이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법칙 앞에 가는 친구들 앞에 가는 친구 다 뒤로 하고 옆에 가는 친구 다 밀어버리고 뒤에 있는 친구 밟아가면서 가는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시받는 삶을 살 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일 터입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이야기가 신앙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양정 파워교회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패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늘 생각하는 그 시간이면 늘 공허함이 제 마음 한켠을 때리곤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혹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할 가치가 더 높고 성공할 상황들이 더 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은혜의 법칙, 자비의 법칙, 그저 나눠주고 그저 내어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로마에게로부터 지배를 당하였던 순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함부로 대항할 수 없고 함부로 덤벼들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공동체도 함부로 덤벼들 수 없었고 그 어떠한 나라도 이 로마에게 함부로 덤벼들 수 없었을 터입니다. 이때 나왔던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혹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정도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터인데 근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반로마 세력, 로마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세력만큼은 만들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풍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이들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유대 전통도 지킬 수 있고 유대 율법도 지킬 수 있으면서도 단순히 로마의 말만 잘 듣는다면 그들의 율법도 지킬 수 있고 그들의 전통도 지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압박 혹은 반로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죄, 이러한 죄, 저러한 죄를 씌워서라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죄를 씌워서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11장 말씀 중에 11장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산헤드린 유대인 공동체는 자신들의 욕망에 취해서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그 무리 안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존재라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무리에 대적할 만한 반로마 세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한 무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무리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무리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토대로 본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분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공의회에서 보면은 분명 이 예수 공동체는 꺼림칙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로마 세력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의 힘과 권위가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동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이 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법칙이 다시 이 땅에 가득하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명확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어떠합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로 가시게 되면 저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무엇입니까?로 싸웠던 존재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을 아실 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저 이용하기 위하여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이윤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철학으로 똘똘 매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손에 못 자국을 그에게 보여주자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그거 만져봐도 됩니까? 그거 진짜 뚫린 거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명확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상과 철학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혹은 베드로, 혹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들의 목적과 이윤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존재들 혹은 제자들은 몇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던 존재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두고 저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잘만 하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잘만 따라다니면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잘만 따라다니면 산헤드린 공의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잘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가는 친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 옆에 가는 친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 뒤에 가는 친구 내가 좀 땡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 어떤 목적으로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산헤드린 공의에도 뛰어넘을 수 있고 로마로부터도 해방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뜻과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그러했습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로서의 사랑은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다시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 친구로서의 사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조금 바꾸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적으로, 친구로서의 사랑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존재라는 것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양정 파워교회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신앙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신앙, 너희들이 생각했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더 바꾸기 힘든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탐욕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보다 참 많이 나이가 어립니다. 인생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인생에 대한 지혜도 그만큼 더 부족합니다. 하지만 젊은 제가 느끼기에도 욕망이라는 것을 따라다니고 욕망이라는 것을 잡으려 살아가기 시작하면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양심도 무뎌질 만큼 이 욕망에 무뎌진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자비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려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도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명확하였던 이 제자들과는 정반대로 그 어떠한 목적도, 그 어떠한 탐욕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붓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유다는 그것을 왜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냐며 나무랄합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라면 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나무랄합니다. 이 말은 정말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은 그의 목적과 욕망에 존재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곧 죽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면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에게 붓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잡혀서 죽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곧 잡혀서 나의 이윤을 챙겨주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향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동체 혹은 로마로부터의 높은 자리를 꿰차고 나가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으로 인해서 퉁퉁 부어버린 그의 발, 찢겨져 버린 그의 발을 머리털로 씻길 때 분명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마리아에게는 있었을 터입니다. 복음서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법칙과 자비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를 향한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는 종종 세상 법칙에 쓴 뿌리가 남아 있어 그 법칙으로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이후 나오는 서신서를 통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십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양정파워교회 친구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우리 양정파워교회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터입니다. 그런데 종종은 어른들의 있음 뿌리가 우리 양정파워교회 공동체에도 존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놀기 좋아하는 흠 많은 학생으로 중학생 때 크게 엇나갈 뻔했으나 오랜 친구 덕분에 교회 안에서 안전하고 예쁘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분들과 그 친구에게 그리고 가장 큰 사랑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닌 저는 저희 가정의 신앙 1세대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부모님보다 힘든 것은 교회에서는 안 믿는 가정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따로 분리하는 문화였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건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안 믿는 가정 자녀인 제가 치우는 경우가 당연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치웠지만 잘 치우지 못했다며 집사님들께 꾸지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회장과 전도사님 등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런 질문이 예의 없는 거라는 답변뿐이었어요. 결국 그런 일들이 쌓여 저는 사랑 주는 내 하나님이 아닌 교회 다니는 부모가 없는 저를 차별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안 믿는 가정 자녀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저 같은 자녀이니까요. 제가 처음에 사연을 들었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있지?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교회에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딸인데 그러면 교회 분들이 지나가면서 되게 저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와 항상 같이 다니던 제 친구는 부모님의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면 어른들 혹은 교회 분들은 그 제 친구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에서야 저도 알게 된 건데 제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꺼내기가 정말 어렵네요. 공감한다라는 말도 못하겠고요. 힘내라는 말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 말이 힘이 되기보다 너 그것도 못 견뎌 라고 이렇게 비수를 꼽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았어가지고 그냥 저도 미안하네요. 그냥 우리가 이런 것 같아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 보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 있고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 교회에서 쭉 다니시다가 제가 중학교 때쯤인가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있으셔서 부모님이 다 나가신 거예요. 저만 혼자 남게 됐죠. 그 당시 목사님이 부모가 떠난 것이 쪽팔리니까 지금까지 헌신하던 걸 내려놔라, 그 말이 사실 주위의 모든 집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님 나간 남겨진 그런 아이, 약간 그런 시선들을 알게 모르게 느낀 거죠.
항상 뭐 크리스마스 같은 거 하면 뭘 준비하잖아요. 워십을 준비할 때도 있고 무언가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하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엄마는 엄마 교회가 있고 아빠는 교회 오기 싫어하셨으니까 예쁘게 학창시절을 보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되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늘 마냥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전혀 나쁜 의도가 없었는데 뭐 목사님 딸 아들 그리고 뭐 권사님 딸 아들 집사님 딸 아들을 더 신경 쓰게 된 거는 우리가 자각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그 나쁜 범죄자를 용서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할 수 없다, 나랑 같이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작업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보면 혼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 용서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그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제가 제일 친했던 그 친구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옆에 있었는데도 너가 이런 고민을 하는지 몰랐어, 미안해 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너 항상 그렇게 웃고 있었는데 또 사실 이런 외로움이 있었구나, 나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귀찮다고 항상 웃었네, 얼마나 너가 내가 미웠을까, 진짜 미안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옵니다. 내가 원하건 내가 원하지 않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배워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배워오는 것들로 우리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공동체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리 양정파워교회 친구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세상 문화의 공동체를 저는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가득한 그 공동체의 형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양정파워교회 친구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한 명의 우리 친구들에게는 한 명의 어른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공허한 그 마음, 저는 아직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아이들을 제끼고 옆에 있는 지체를 밀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 신앙도 포기하고 신앙에 있는 주변 모든 상황들도 뒤로 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 성도님들께 이야기했듯이 저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제껴버리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 제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내셨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가는 그 친구 밀어내도 괜찮아. 옆에 가는 그 친구 옆으로 좀 밀쳐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걸음이 아니라 죽음의 걸음이셨습니다. 산헤드린 공동체와는 정반대의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에 대한 욕망도 내려놓고 로마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황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순절 기간 중 한날일 터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주를 살아갈 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내 욕망을 높이는 자리로 올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올라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도래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정파워교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님들께서 12명의 제자와 같이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어가시는 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넘어지고 분명 내일 또 넘어질 겁니다. 분명 또 탐욕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이윤이 무엇인지 기웃기웃거리며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이름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갈 터입니다. 그곳에서 내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딸에게 한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제 딸이 크면 저를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는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너무 극대화가 되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채은이가 나 때문에 나중에 컸을 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을 두고 스스로 자신의 탐욕과 탐심의 자리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과 탐심의 자리로 올라가서 날마다 제 삶을 정당화합니다. 내 딸의 이윤을 위해서, 내 딸의 이득을 위해서, 부족한 부모의 역할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정당화를 날마다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정당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의 자리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당화하고 또 정당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마리아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이유가 목적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와 같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함께하자라고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탐욕과 탐심의 자리로 올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단순히 이 마리아와 같이 그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이더라도 나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향유 옥합,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더라도 나의 이윤을 찾지 아니하고 마리아와 같이 이 향유를 주님께 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향유 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로 나와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서 남겨두고 와야 할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 탐심으로 우리 공동체에 문화를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마르다와 같이 죽음을 가는 죽음의 십자가를 가시는 주님을 보더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탐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